사도행전 21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가 성경과 씨름을 하게 된 동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저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데 7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입니다. 저는 오히려 성경에 완전 항복을 하게 됩니다. 성경 66권이 한결같이 한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미루어와서 성경을 쓴 분은 한 분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으시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고 또 목사님 강권으로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데 사실 예수님 성육신과 부활 사건이 잘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기간인데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이 내 머리를 때리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도대체 내가 왜 웃는지도 모르겠고 남보기도 창피해서 몰래 숨어서 울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의 세상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을 발견하는데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성경 한 구절이 40년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요? 그때 읽은 것이 에베소서 한 구절이지만은 사실 구원과 믿음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죠. 성경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 나의 머리를 쪼갠 것인데 제가 성경과 씨름하는 중에 성경 말씀의 그 핵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데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께서 말씀이 되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성경과 씨름하면서 얻은 진리는 결국은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구원은 나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이 없는가? 왜 형제 간에도 이렇게 갈려지는가?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실 이 구절들이 기독교의 핵심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게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니까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그 사람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건 제 믿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순전히 그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75세가 되었지만은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을 내 자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참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 우리 한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아주 진리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을 의롭다 하는 게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한 구절로 대표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구원의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다가 어떤 다른 조건, 자신의 행위나 어떤 선행이나 고행이나 어떤 율법이나 계명, 그 어떤 조건을 더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는 애당초 거리가 멀다는 걸 마음에 드시고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와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찾아가는 교회인데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구원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교리 논쟁이기 때문에 양보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 큰 이제 다툼과 이제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복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근데 이들이 주장대로 크리스천이 되려면은 먼저 할례를 받고 그러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면은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완전히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유대계지. 자, 기독교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 자기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게 최종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소집하는데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 AD 49년에 일어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회의입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됨에 따라서 유대인 크리스천보다 이방인 크리스천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인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떤 조건 아래서 이방인들을 믿음의 형제로 인정하실까 그걸 공식적으로 결정한 회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과 교회의 근본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인데 여러분 이때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종과 나라에 전혀 무관한 기독교의 기초를 확립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럴 리 없겠지만은 반대로 결정이 났다면은 기독교는 단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았다가 아마 그냥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21절은 이 모임에서 있었던 내용을 요약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모임인데 참 많은 논쟁을 한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자는 걸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아마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발언하는 것이 우리 15장 7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은 그가 세례를 줄 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고넬료 자신이 개인적인 확신과 체험을 잘 설명하는데 이제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할례가 더 이상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눈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 복음 믿을 때 유대인에게 하였던 것 같이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조건을 아주 확정하신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 계속되는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나.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노라.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식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지는 그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할례,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바뀌지만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었고 세례 역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이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유대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 전통 할례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건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하는 율법이나 관습들은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만든 관습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지켜야 하는 계명이 613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바리새파 유대인이라고 해도 사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이거 괜히 사람들한테 멍에 씌운 것입니다. 자신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들을 왜 이방인들에게 요구할까요? 우리만이 선택된 민족인데 왜 아무나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뭐 그런 마음이 깔려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군대나 학교나 신입생 들어오죠? 신입생 들어오면 지키라고 그냥 엄포를 놉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지 못하는 걸 보면요, 아주 기뻐합니다. 만족스러워하고. 이게 사람의 죄성 같습니다, 이게.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없는지 잘 아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계명의 노예가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안식이라는 어떤 유대인들은 전기 스위치 온오프 하는 것도 일이라고 옆집 사람 시켜서 하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주신 정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로 사람들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잘 설명합니다. 그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 회의는 기독교 최초의 회의,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회의 석상에 성령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 야고보입니다. 제임스 더 저스티스예요. 여러분, 유대계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당연히 율법을 지신 쪽을 지지할 것 같은데 뜻밖에도 베드로의 주장이 선지자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베드로를 지지하는데 이건 뭐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했다는 말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말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모세의 율법을 하루아침에 폐기 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양보를 좀 해라 하고 제안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우리 회개라고 했죠. 리펜트. 네.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는 다른 조건들을 고집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살던 이방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 역시 그들의 관습을 몇 가지 포기하도록 절충하는 제시하는데, 야고보의 이 제안은 만장일치로 회의를 통과하는 역사가 됩니다. 자, 이방인들이 지켜야 하는 조건 세 가지. 네, 유대인들은 자신의 전통인 율법과 할례를 포기했습니다. 세 가지. 우상으로 더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 네. 여러분, 음행은 당시 이방인들의 그 성 모랄이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들어왔다가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두 가지는 음식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 왜 먹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이 음식에 대한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힌두교는 소를 먹지 못해요. 소고기. 왜? 소는 자기들의 조상이니까. 또 불교는 동물을 먹지 못해요. 살생이니까. 또 무슬람은 유태인을 모방해서 코셔를 모방해서 하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 유태인의 율법과 이 관습에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한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면 친교로 나누는데, 한 식탁에서 친교로 나누는데,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음식을 이방인과 한 식탁에 앉아서 먹어도 된다면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하고 저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 앞에서 뱀 먹고 또 개고기 먹고 또 제가 싫어하는 그 닭 비린내, 돼지 비린내를 풍기면서 같이 먹으면 제가 그 사람들하고 어찌 같이 밥을 먹겠습니까?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아주 큰 규모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각종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너무 많이 바치니까 이제 음식이 남아요. 이 남은 음식들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음식도 처리하고, 네, 재정도 줘가지고. 근데 유대인의 관습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절대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불교한 음식이에요. 근데 이 신전에서는 남는 음식을 해결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먹으면 축복받는다고 권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왕이면 축복받는다는 거 사다 먹지.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아주 경건한 삶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음행 같은 거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문화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방인 개종자들은 아주 사악한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적으로 아주 지멋대로 살던 사람인데, 옛날에 살던 대로 방임한다면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의 그 모랄은 급속하게 세속화될 것인데, 아무리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꼭 지켜야 될 필요한 계명을 주는 것은 아주 적절한, 네, 결정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이 야고보의 제안을 수정없이 수용하고 또 교회 전체를 모임을 통해서 확정해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공문으로 전달합니다. 자, 여러분, 총회의 결과가 기독교 신학의 기틀인 이 구원론을 정립하고 구원의 대상을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까지 확대하고 바울의 그 사도직, 또 바울의 신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앞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이제 예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유대계의 울타리를 넘어서 인종과 종족을 초월하는 기독교, 공격적으로 이제 퍼져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사람들만의 결정이었을까요? 우리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을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행전 15장 28절입니다.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라는 것이 성령의 뜻이요 또 우리의 뜻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결정에 성령님이 간섭하셨다는 걸 자기네들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그 율법이나 할례 이런 것들은 그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아예.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근데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꼭 뭘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기다 꼭 뭐 하나 붙여요.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지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파.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갑니다. 자, 구원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라는 것을 참 믿을 수가 없는가 봐요. 왜? 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진짜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절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만으로 구원을 이루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나의 힘도 좀 보태고, 그래서 이렇게 무엇인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혹시 구원을 받는데 좀 자랑하고 싶다. 나도 자랑할 만한 게 뭐 좀 있다. 근데 아마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니들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순전히 은혜를 주셨답니다. 근데 왜 자랑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출세하려고 그러고 돈도 많이 벌려고 그런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주 그 심리학자들 분석에 하면은,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악착같이 벌고. 이 사람, 그, 타락한 사람 생각에는 아주 깔려있어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그 율법주의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도바울이 화가 나서, 막 분노를 폭발하는 그 바울의 편지가 그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한다고 해서 이 별명이 자유의 헌장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잘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무슨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5장 4절.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나갔습니다. 네. 구원은 자기의 힘으로 이거 하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주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대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뭐 할례를 받고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다 뭘 붙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로마 캐톨릭이 초대교회를 계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관습을 존중하는 유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에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데 이런 점에서 유대교와 아주 비슷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만들고 종교와 정치가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의 특징은 성경 외에도 사도들의 전통, 선행, 교회나 국가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는데 또 더 나아가서는 성교를 쉽게 하려고 종북지의 국가에게 종교의식과 관습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적에 조상에게 절하는 제사를 허용합니다. 이거 다 같은 맥입니다. 제가 카톨릭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카톨릭이 잘못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카톨릭에 이런 성경이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동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베드로 성당을 이제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그 고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러면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로마서 구절이고 이거 원래 하박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는데 이 종교 개혁 당시의 기치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이게 개혁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리포메이션입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으로 번역했지만 개혁이 아닙니다. 리폼입니다. 자,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론의 회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이나 또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구원의 조건에 이 선행이나 고행이나 이 모슬람같이 성지순례 뭐 그 어떤 걸 추구하는 게 복음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이 모슬람은 메카에 그 한 번에 200만 명씩 그 아직 TV를 봤는데 200만 명씩 성지순례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지순례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번씩 꼭 가야 되는데 그 높은 탑이 있죠. 200만 명이 그걸 팽팽팽팽 돌고 있는데 야 정말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자력 종교, 타력 종교. 자력 종교의 대표적인 것이 불교, 힌두교.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나 수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타력 종교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절대자에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거기다 뭐 자꾸 사람의 뭐를 더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구원을 자신의 행위나 선행이나 어떤 노력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삶은 기독교에서도 교리와 계명으로 묶으라는 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은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주신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서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주일 성수, 십일조 헌금, 뭐 형식만 치중하는 기도와 금식, 그리고 이런 계명들을 충실히 지키는 것을 신앙의 척도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예수를 믿는 기쁨이 잃어버립니다. 그냥 지키기 바빠요. 남들 눈치 보기 바쁘고 내가 오늘 새벽기도 안 나가면 남들이 뭐라 그럴까 나 장로인데. 자, 여러분 계명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은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런 행위에 묶여서 종이 돼버리고 나면은 예수를 믿을 때 느끼는 그런 참된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기만 하면은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온전히 예수한테 맡기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일도 열심히 하고. 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믿음과 은혜로 시작되지만은 이 믿음과 은혜의 법칙을 떠나서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을 네,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네, 율법주의. 처음에는 믿음과 기쁨으로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감격, 열정, 첫사랑 이런 거 다 식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요. 그렇게 관습과 계명에서 막 매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유대교가 나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서울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밖에 잘 못 나가셨는데 교회 가는 날이 일주일에 외출하는 그 유일한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옆에 상가가 있는데 예배 마치고 상가에 들려서 일주일분의 그로스리를 사오십니다. 주일날 쇼핑한다고 아주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 치료한다고 비난받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일, 구원에 관한 예수 외에 그 어떤 것을 더하라는 것은 네,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네, 이런 계명에서 해방돼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 다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계명에서 해방돼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참 자유를 누리면 참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만난다는 것은 영으로 오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체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고 성령을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를 믿는 그 기쁨, 그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독교의 최초 회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외에 또 어떤 것을 자꾸 더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고행. 애쓰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성령님 친히 찾아오셔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요, 구원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